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모기를 매개로 한 지카 바이러스가 미주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약 400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올해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에 전 세계인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약 4천여 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인한 소두증 의심 환자로 추정되지만 아직 특별한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의심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건당국에 지카 바이러스 검진법과 백신, 처방약 개발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카 바이러스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지만 태아에게는 조기 사망과 기형을 유발하는 소두증이 나타난다며 가임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영공을 침입할 경우 요격에 나설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나가타니겐 방위상은 28일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하도록 하는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을 일본 주변 해역에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도쿄 방위청 근처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을 배치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도 28일과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 시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1년 반 전에 체포한 캐나다인을 국가기밀 절도와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검찰은 28일 캐나다인 케빈 가렛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가렛 씨와 부인 줄리아 씨는 지난 2014년 8월 체포됐으며 부인은 6개월 뒤 석방됐지만 출국 금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렛 씨 부부는 중국 단둥 지역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기독교 구호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렛 씨의 부모는 그러나 아들이 종교적 이유 때문에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 가렛 씨가 캐나다 정보당국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번 기소는 종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가렛 씨의 기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와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태국 헌법초안위원회는 29일 군정통치기구의 존속기간을 정한 헌법초안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고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와 과도내각,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 개혁추진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 등은 헌법 공포 후에도 순차적으로 최장 1년간 더 유지됩니다. 헌법초안위원회는 우선 평화질서회의와 내각의 경우 내년 7월로 예정된 총선을 통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가 새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입법회의는 새 의회가 개회될 때까지 운영하며 개혁조정회의는 새 헌법 공포 후 1년간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안을 실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태국 군부는 새 개헌안을 오는 7월 국민투표에 붙이고 국왕 승인 절차를 거쳐 8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7월에는 총선을 치러 새 의회와 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장괴한들이 이슬람 시아파 사원을 공격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사우디 동부 알 아사시 마하센 지구에 있는 이맘 레자 사원을 겨냥해 이뤄졌습니다. 사우디 내무부는 성명에서 괴한 한 명이 폭탄을 터뜨리고 나머지는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건 직후 보안군과 구급차가 곧바로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메하센 지구는 사우디 관영 석유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사우디 내 시아파는 주류인 수니파 인구 대비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주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지구온난화는요, 간단히 말해서 180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인 바다와 지표 부근 공기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인데요. 최근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육류의 과소비가 꼽혔습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람들이 소고기를 더 많이 찾게 된다면 목장에서는 소를 빨리 많이 생산해내겠죠. 그러면 가축이 소화, 배설하는 과정에서 내놓는 메탄가스의 양도 많아집니다. 또 가축이 먹는 풀을 기르는 비료에는 질소 산화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도 가축 생산량이 많아지면 덩달아 늘어나겠죠.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에서 나오는 이런 온실가스의 10%가요. 이들 나라의 농업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축 사육과 사료 생산 과정에서 각각 30억 톤씩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농토의 약 3분의 1이 동물을 먹이기 위한 사료 재배에 사용되고 있고요. 유럽연합 27개 나라가 생산하는 밀의 45%가 또 가축 사료라고 하네요. 어쨌거나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요,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이 지금보다 75% 많아지는 2050년의 지구 환경 당연히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육류 생산의 급증이 온실가스량도 크게 늘려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물론 이번 연구에 대한 이견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 환경과 보건 등의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4도에 바람이 제법 많이 불고 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은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월 30일 토요일 오늘 북한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북서쪽부터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11도에서 영하 3도 예상하고요.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Little Big Town의 토네이도 골라봤습니다.
And I'm coming after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 있습니까?
네, 시리아 반정부 대표단이 평화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상 재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서 두 나라가 대규모 경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한 후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평화회담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반정부 대표단의 불참 선언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네요.
네, 시리아 평화회담은 금요일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유엔 중재로 2년 만에 처음으로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평화회담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반정부 대표단이 하루 전날인 목요일 28일 회담 불참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네, 불참 이유가 뭔가요?
예, 반정부 대표단은 이 회담 참석의 조건으로 정부군의 공습 중단, 그리고 반군 점령지의 봉쇄 해제, 인도적 지원 등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런데 시리아 정부로부터 이 공습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평화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요.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을 회담장으로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 내전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이 정부와 반정부군 사이의 평화회담은 지난 2012년 그리고 2014년에 두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예, 당시 모두 바샤르 알 아사드 현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대립하면서 결렬됐었는데요.
네.
예, 반군은 이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이 한참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미국과 러시아, 시리아 주변국들이 참석한 이 시리아 국제회의에서 평화회담을 다시 추진키로 합의했고요.
네.
예, 그래서 유엔이 중재를 맡아서 당초 지난 25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반정부 대표단을 구성하는 문제 때문에 또다시 나흘 동안 연기됐었습니다.
네, 자, 유엔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중재를 맡은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번 회담이 협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단은 이 회담장에 나올 걸 촉구했습니다. 또 시리아 국민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이번 회담이 시리아 평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면서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 반정부 대표단이 일단은 조건 없이 회담에 나올 걸 촉구했는데요.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반군 측의 요구가 합당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평화회담의 동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일단은 회담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평화회담 개최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유엔은 유엔과 시리아 정부 대표만 참석한 채 예정대로 이 금요일에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네.
예, 앞서 유엔 특사는 이번 회담이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진행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따라서 당분간은 이 반정부 대표단을 참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반정부 대표단도 앞으로 며칠 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회담장에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시리아 정부가 이 러시아와 이란 헤즈볼라 군사 지원을 받아서 이 반군이 점령했던 지역들을 탈환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반군의 공습 중단 요구를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전쟁의 끝은 보이질 않네요.
예, 시리아에서 지난 5년간의 내전으로 25만여 명이 숨지고 460만 명의 해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런 혼란을 흩어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같은 테러 조직이 세력을 키우면서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안보 우려까지 갖게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미국과 러시아 등은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서 우선은 시리아에서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고 내전을 종식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예, 평화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탈리아에 이어서 프랑스를 방문했는데요. 이 프랑스에서도 대규모 경협 계약을 체결했네요.
네,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유럽과의 관계 증진, 특별히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이 3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예, 로하니 대통령은 또 이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두 나라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자, 330억 달러 규모의 경협 계약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야인가요?
예, 예고했던 대로 이 항공기 구매 계약이 총 250억 달러로 가장 덩치가 큰데요. 이란은 이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어버스에서 118대의 항공기를 구매키로 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항공기 구매와 함께 향후 유지 보수와 조종사 훈련, 또 대형 항공기 운항을 위한 공항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도입키로 한 기종 중에는 에어버스의 최신 초대형 기종인 A380 12대도 포함됐는데요.
네.
예, 에어버스사는 이 기종을 개발한 후에 기대만큼 주문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란의 이번 주문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네. 이란으로서도 항공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란은 오랜 경제 제재로 노후한 항공기들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그래서 새 항공기 도입이 시급한데요. 이란 의회의 관련 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한 500여 대의 항공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앞으로도 수백 대 항공기를 더 사들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 미국의 보잉사 같은 대형 항공사들의 수주 경쟁이 앞으로 치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과 프랑스가 이번에 체결한 계약 중에 항공기 도입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프랑스 자동차 업체죠. 이 푸조의 이란 진출이 눈에 띄는데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후 이 서방 자동차 업계는 처음입니다. 푸조는 44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란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요. 내년부터 이 매년 2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예, 또 프랑스 석유회사인 토탈 그리고 프랑스 국영철도도 이란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탈리아에서도 로하니 대통령이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었죠.
예, 맞습니다.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 맞춰서 두 나라가 모두 18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석유 생산 시설과 경제 활동을 위한 기반 건설 사업 등인데요.
네.
예, 굵직한 것들로는 송유관과 석유 생산 시설 건설에 40억 달러에서 한 5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철강 분야에 최대 63억 달러, 그리고 경제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 건설에 43억 달러 등입니다.
네. 자, 로하니 이란 대통령하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로하니 대통령은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아픈 과거는 접고 새로운 관계를 열자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올랑드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고 또 경협 등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란의 핵합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두 나라의 새로운 관계는 전적으로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는 데 달려있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로하니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참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이란은 핵 관련 제재 해제 이후에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죠?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하니 대통령은 핵 합의와 또 제재 해제로 이란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면서 경제 재건을 위한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럽 방문의 목적이 유럽과의 관계 개선과 동시에 성장과 개발 또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힌 바 있고요.
네.
예, 또 유럽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나라라면서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개방을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고 하죠.
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요일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그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은행은 이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채택했는데요. 이런 결정이 나오자마자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고요. 일본 증시는 급상승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요.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받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본의 민간 은행들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채택하는 건 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이 강력한 금융 완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민간은행들은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에 이 대출을 독려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과 개인이 돈을 빌리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더 많은 돈이 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일본은행의 이번 조치로 시중 금리는 내려가고 은행 대출은 늘면서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것이요, 그만큼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얘기겠죠?
예, 원유 가격의 약세, 또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이런 외부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일본 경제도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결정, 또 최근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아시아 증시는 이 며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 금요일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3% 넘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일본 당국의 경기 부양 조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강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홍콩의 항셍 지수도 금요일 전날보다 2.5%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공화당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7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소식 먼저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잠정 집계됐다는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는 월요일이죠. 2월 1일 이 아이오와 중에서 당원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아이오와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목요일 28일에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공화당 후보 7차 TV 토론회가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선두주자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제외한 후보 11명이 참가했는데요. 지지율 순으로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 상위 7명은 본 토론회 무대에 섰고요. 나머지 후보 4명은 이앞서 벌어진 2부 리그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요. 토론회 주최 측인 폭스 뉴스와 대립하면서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죠.
네.
예, 진행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맥인 켈리 씨가 자신에 대해서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아예 토론회 참가를 거부를 한 건데요. 자, 이 문제가 토론회에서 나왔습니까?
네, 이 토론회 첫 질문이 바로 이 트럼프 후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불참이 아이오와 주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 진행자, 문제의 진행자 맥인 켈리 씨가 테드 크루즈 후보에게 물었는데요. 이 크루즈 후보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I'm a maniac, and everyone on this stage is stupid, fat, and ugly. And Ben, you're a terrible surgeon.
Now that we've gotten 크루즈 후보는 자신을 가리켜서 미치광이라고 말했고, 오늘 무대에 나온 사람은 모두 멍청하고 뚱뚱하고 못생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이전 토론회에서 인신 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은 걸 비꼰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오와 주민들을 존중해서 토론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kind of miss Donald Trump. He was a little teddy bear to me. We always had such a loving relationship during these debates.
그런가 하면은 제프슈 후보는 자신에게 트럼프 후보는 작은 곰인형 같은 존재였다면서 보고 싶기도 하다 이렇게 농담했는데요.
네.
두 사람이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 또한 트럼프 후보가 재미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운동은 트럼프 후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에 관한 것이고 미국을 특별하게 한 많은 것을 무너뜨린 대통령에 관한 것이라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야말로 공화당을 단합하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빠진 토론회, 이전 토론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달랐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거론된 건 이 앞서 소개해드린 발언 정도가 전부였고요.
네.
나머지 시간에는 정책 중심의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후보들은 이민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You changed your position on immigration. You used to support a path to citizenship.
So did you.
Well, but you changed the book and the book.
So did you, Marco.
네, 이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제프시 후보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는데요.
네.
이 루비오 후보가 부시 후보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냐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전에는 부시 후보가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안을 지지했지만 이 보수적인 유권자를 의식해서 말을 바꿨다는 건데요.
네.
그러자 부시 후보는 루비오 후보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맞받아쳤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또 크루즈 후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이 테드 크루즈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네. 자, 또 대외 정책 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됐습니까?
네, 루비오 후보는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 난민 수용 문제가 나왔는데요.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유일한 흑인 후보인 벤 카슨 후보는 테러 분자가 난민 속에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f you've got 10 people coming to your house and you know one of them is a terrorist, you're probably going to keep them all out.
네, 만약 10명이 집에 오기로 돼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테러 분자라면 10명 모두 집에 들이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네.
또 후보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해서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프시 후보는 쿠르드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순위파 부족 지도자들과 다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랜드폴 후보는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권을 몰아내는 데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If you defeat Assad, what you will wind up with is a larger and more powerful ISIS that occupies that space.
네, 그럴 경우에는 ISIL이 현재 정부군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차지해서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네.
이 폴 후보는 시리아에서 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고요. 뉴햄프셔주에서는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이 클린턴 후보보다 더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공화당 후보들은 11월 본선거에서 만날 상대로 여전히 클린턴 후보를 꼽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클린턴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렇게 계속 비판을 했고요. 루비오 후보 역시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을 지적하면서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사면해야 할지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이번 7차 토론회에서 가장 돋보인 후보, 가장 잘한 후보로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전문가가 제프시 후보를 꼽았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없으니까 한결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또 질문에 제대로 답한 몇 안 되는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인 후보였기도 하다고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랜드 폴 후보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폴 후보는 지난 6차 토론회 때 이 지지율이 낮아서 본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고 2부 리그로 밀려났습니다.
네.
그러자 아예 이 토론회 참가를 거부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7차 토론회에서 본 토론회 무대에 섰는데 루비오 후보와 크루즈 후보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등 선전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와서 지지율을 올리기에는 다소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테드 크루즈 후보는 어떤가요? 아이오와주에서 또 트럼프 후보와 함께 선두를 다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아이오와 토론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크루즈 후보가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주요 경쟁자인 루비오 후보나 부시 후보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 정치 분석가들의 평입니다.
네.
이번에 나온 후보들 가운데서는 이 크루즈 후보가 지지율 1위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섰는데요.
네.
다른 후보들이 모두 집중적으로 크루즈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크루즈 후보는 진행자들이 자신에 대한 공격을 부추긴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대신 별도 행사를 열었죠?
그렇습니다. 이 토론회 장소에서 5분 거리인 드레이크 대학교에서 재향 군인들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열었는데요. 자리가 꽉 차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 stick up for your rights. When you're treated badly, you have to stick up for your rights. You have to do it.
네,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나아가서 미국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개인적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하루에 약 6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토론회 참석하진 않았지만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끈 사람은 역시 트럼프 후보였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론회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여전히 큰 화제가 됐는데요.
네.
다른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생중계한 방송사도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에 따르면 토론회 이전과 이후에 가장 많이 검색된 후보의 이름이 바로 이 트럼프 후보였고요. 140자인의 짧은 글로 의견을 공유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서도 가장 많이 공유된 메시지가 바로 이 트럼프 후보가 이날 600만 달러를 모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신이 참가하지 않으면 TV 토론은 시청률이 떨어질 거라고 트럼프 후보가 장담을 했는데요. 시청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확실히 높지 않았습니다. 8.4%를 기록했는데요. 8.4%를 기록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벌어진 7차례 공화당 토론회 가운데 이 두 번째로 저조한 성적입니다. 지난 8월에 폭스뉴스가 주최한 토론회는 2,500만 명이 시청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번 토론회 시청자 수는 그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금요일 지난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간으로 환산해서 0.7%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 수치는 0.8%였습니다.
네.
이 상무부는 분기별 GDP 성장률을 잠정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단계로 발표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건 잠정치입니다.
네. 뭐 전문가들 예상 수치와 비슷하긴 한데요. 약간 못 미치게 나온 거네요.
네.
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네, 국제 경제 둔화와 유가 하락, 개인 소비 분야 부진 등이 주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늘면서 이 경제 성장을 받쳐줬는데요. 연말에 가서는 개인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또 사업체 재고 투자도 늘지 않았고요.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에너지 분야 투자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예년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전기나 가스 사용이 준 것도 이 경제 성장을 주춤하게 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수출은 어떻습니까?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수출은 2.5% 줄어든 반면에 수입은 1.1%가 늘어난 겁니다. 이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면요, 이 물건을 수출할 때 미국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집니다. 반면에 미국인들은 수입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난 한 해 전반적인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4%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14년 성적과 같은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미국 경제는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도로 시작점으로 돌아갔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1분기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이 성장 저해 요소로 지적된 재고 투자 축소나 이 온화한 날씨는 일시적인 것이라서요. 이 올해 1분기에는 경제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수요일에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현재 0.25에서 0.5% 수준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연준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지난해 말에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또 국제 경제가 약화한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점차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면서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Try to Remember 들어보시죠.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g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a tender and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no one wept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dreams were kept beside your pi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the fire of September that made us m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Follow.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연방대법원이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은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은 오랜 시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또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My fellow Americans, tonight I'd like to talk with you about immigration. For more than 200 years, our tradition of welcoming immigrants from around the world has given us a tremendous advantage over other nations.
지난 2014년 11월 20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이민 제도가 망가졌고 모든 사람이 이를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의회가 상식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발표한 것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민행정명령의 발표 배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민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가로막히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한 차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2014년 말 미국 내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 약 4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번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민행정명령의 자격 대상.
2014년에 발표된 행정명령은 앞서 2012년에 발표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를 확대하고 또한 불법 체류 부모 추방 유예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 대상은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람, 그리고 지원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해당하지요. 그리고 부모 추방 유예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자녀를 둔 서류 미비 상태인 미국 거주자가 신청 대상인데요. 역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한 시점인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민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경 보안 강화와 범죄자 중심의 추방 정책, 그리고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입니다. 먼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중남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거고요. 둘째,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범죄자의 추방을 촉진한다는 건데요. 테러 용의자나 범죄 조직 관련 용의자, 비자 남용 용의자, 또 최근에 국경을 넘었다고 의심받는 사람, 중범죄나 가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우선 추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가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인데요. 일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추방될 염려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민행정명령을 둘러싼 찬반 양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민자들을 찾아가며 이민개혁을 촉구할 때마다 이민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What makes us American is a shared commitment to an ideal that all of us are created equal. All of us have a chance to make our lives what we will for generations.
하지만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명령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당시 하원 의장이 반박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Instead of working together to fix our broken immigration system, the president says he's acting on his own. That's just not how our democracy works.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이민 체계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회와 함께 일을 해야지 독단적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이민 전문가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Once they surrend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the government, once the government knows who they are and where they are.
이민 정책 전문가 이 토니 파얀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음지에 있던 많은 이민자가 양지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이 파기할 수 있는 만큼 추방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 국가에 관련 서류를 낸 이민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또 이런 불안감에 신청을 주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자와 이민 관련 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반기며 시행에 들어갈 날만을 손꼽았습니다.
이민행정명령과 관련한 법적 논란.
하지만 일부 주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이 시행이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텍사스주를 비롯한 26개 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은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중지시켜달라는 이 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 시행은 연방정부의 영역으로 주들이 연방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무부를 통해 항소했지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법무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부에 도전한 26개 주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그러자 또 법무부가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요. 오바마 행정부 측은 주들이 연방정부의 이민법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고 또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주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 국가의 이민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조처인 만큼 의회에서 관련 법을 마련해야지 의회가 아닌 행정명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4월에 심리를 시작해서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때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aught red-handed. Get caught red-hande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m just wondering, have you ever cheated in school?
Yes,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Oh, I see. I'm just wondering, have you ever cheated in school? 혹시 학창 시절에 커닝한 적 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Yes,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고등학생 때 한번 해봤는데 선생님께 바로 들키고 말았어. 그 뒤로는 안 해.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Get caught red-handed. Caught red-hand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m just wondering, have you ever cheated in school?
Yes,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Oh, I see. Today's phrase is get, G-E-T, get, caught, C-A-U-G-H-T, caught, red, R-E-D, red, handed, H-A-N-D-E-D, handed, caught, red-handed, get, caught, red-handed. If someone is caught red-handed, they are caught in the act of doing something wrong. 오늘의 표현, get caught red-handed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됐을까요? get caught, 붙잡히다, 들키다 라는 뜻이고 red-handed를 직역하면 손이 빨갛다는 뜻입니다. 범죄자가 살인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잡혔다면 손에 피가 묻어 있겠죠? 그래서 get caught red-handed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에게 혹시 학창시절에 커닝한 적 있냐고 묻자 고등학생 때 딱 한 번 해봤는데 선생님한테 바로 걸렸다고 합니다. 영어로 Yeah,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라고요. 네, 이렇게 무언가 나쁜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딱 들켰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get caught red-handed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The robber was caught red-handed trying to break in the house 라는 문장은 강도가 집에 몰래 들어가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He got caught red-handed trying to steal 라는 문장은 그가 물건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걸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just wondering, have you ever cheated in school?
Yes,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Oh, I see. Let's review. If someone is caught red-handed, they are caught in the act of doing something wrong.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Get caught red-handed. Get caught red-handed. Get caught red-hande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그동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순위파 무장세력 ISIL에 대항해 싸워왔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월 중순 우리는 적으로부터 주요 지역을 되찾았으며 활로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터 장관은 우리는 라카와 모술 사이의 주요 연결로를 차단해 ISIL의 병력 수송과 물자 이동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SIL의 돈줄을 죄는 방식으로 그들의 전쟁 자금과 석유 생산지, 산업 거점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IL 세력을 폐퇴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SIL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중심인 시리아의 라카와 이라크의 모술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카터 장관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ISIL의 암덩어리들이 세계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ISIL에 대항하는 연합군은 라카와 모술에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서 그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단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부담을 몇몇 전 세계 반 ISIL 동맹의 핵심 국가들만이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속적으로 ISIL에 대항하는 것은 전 세계 모두의 과업이라며 왜냐하면 ISIL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공동체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이 싸움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그 어떤 나라도 이 과정에 무임승차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그러므로 동맹과 협력국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이 싸움에 동참해야 하며 그것은 우리가 ISIL에 대항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단지 군사적 원조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약속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의 발전과 재건을 돕고 안팎으로 ISIL의 역량을 와해시키는 것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ISIL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며 ISIL 격퇴 활동이 끝난 후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주의와 같은 이념이 다시는 반복되거나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